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교인이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신장 양쪽이 모두 다 그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는 처음엔 아주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의 말이 제 신장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당장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교우님들께서 저를 동역자로 생각해 주신다면 혹시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실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순간 긴장감과 침묵이 흐르더니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감격을 한 목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손을 든 분 중에 제가 임의로 한 분을 선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을 터인즉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고 마침내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사가 강단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 제비를 뽑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고는 호주머니에서 오리털을 하나 꺼내 보이며 제가 이 오리털을 불터인데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사람의 신장을 제가 이식받겠습니다. 그리고는 후 하고 오리털을 날렸습니다. 그 오리털은 나풀거리며 날아가더니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장로님에게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치! 그러자 떨어지더라던 오리털이 다시 위로 올라서 그 뒤쪽으로 갔는데 그 뒤에 앉아있던 한 권사님에게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권사님 역시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치야! 그러자 그 오리털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오리털이 날아다니고 있고 아프치와 오치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결심을 하면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살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최소한 100배는 더 훌륭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가야 할 목표까지 다 설정한 이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에 와서 도움을 주고 떠나가는 단역 배우와 같고 모자라는 힘을 채워주는 조력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치와 오추여에 있는 교회에 있는 오리털처럼 하나님을 이리저리 날려보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원작자이시며 연출가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 대본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의 대사의 대본의 분량만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지나온 삶의 드라마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감동과 은혜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의 삶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습니다.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가 구브로로 향하는 배를 탐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력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와 흑인 노예 출신의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그리고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명단의 순서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명단의 순서가 곧 그들의 영향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바나바로 여겨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삶을 보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파송을 보낸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가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인편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명단을 말하며 그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두 역할을 함께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여겨지고 바울의 이름은 제일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교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며 설교를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파송은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와 최고의 교사를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주 덕망 높은 담임 목사와 아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육 목사를 함께 동남아로 파송하는 것과 같기에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쉽지 않은 파송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며 금식을 하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이추르게오인데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행위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내어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중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단지 일정 기간 동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 하나님께 초고속으로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밥을 굶어가며 생떼를 쓰면 부모가 들어주기도 하듯이 하나님께 굶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야 힘을 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일주일, 이주일을 굶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즉 금식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도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우리아를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골방으로 들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나이 든 신하들이 다윗에게로 가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엎드려 있으려고만 했고 음식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낸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자 다윗은 금식을 중단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음식을 갖고 오게 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아이가 죽자 음식을 드시니 어쩐 일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소. 다윗은 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이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포로민의 자손이었습니다.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비록 왕비이기는 하지만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왕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네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 일에서 피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며 왕께 나아갈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내가 금식을 하면 반드시 왕이 내 청을 들어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만이 내 백성이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극한의 한계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식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금식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셨을 때 사단이 다가와서 제안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말고 당신 자신의 뜻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보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내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 즉 인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던 안디옥 교회에 어떤 말씀이 들려졌는지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원문에 보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일찍 바울이 범죄하기 전에 불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게 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를 지금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20년 이상을 바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바다와 인접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물과 아주 친합니다. 여름이 되면 바다로 뛰어들어가 잠수해서 조개, 고등, 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여름 방학에 학교 근처에 있는 수영장을 다녔습니다. 자유수영을 했는데 그 풀장을 쉬지 않고 오가고 싶은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보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더구나 속력을 내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전임 사역을 할 때에 다시 자유수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50대의 중년 부인은 한 시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수영을 시작하면서 강습을 4개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시간씩 받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는 저와 함께 신청한 사람에게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묻지도 않고 저희들을 유아용 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게 하더니 발을 차도록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날 한 시간 동안 그것만 했습니다. 저는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중급자 반으로 가도 되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는 상급자 반에서 해도 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은 오랫동안 그리고 속력을 더 잘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을 다 빼고 나니까 수영을 오랫동안 해도 그렇게 힘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오랫동안 더 빠른 속력으로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 힘은 이전에 뺐던 힘과는 전혀 다른 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병든 이기심의 힘, 세속적 가치관의 힘을 빼야지만이 바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으로 훈련을 받고 또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가 그 기간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 바로 왕에게 버금가는 절대 권력이 있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간 일이 전부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 제사장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그곳에서 객이 되었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으로 추방을 당해서 거기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정이방인, 정나그네 이렇게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그 기간은 고통과 좌절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세가 그 기간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시더니 저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를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 권력도 있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것이 한 편 있는데 90편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간의 수명이 70, 길어야 80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생물학적으로 하면 죽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하며 목자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을 살고도 보리사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 처가살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손에 들었던 것은 그가 늘 양을 칠 때 쓰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총명함도 있었고 당시에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의 율법과 종교에 대한 열정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그는 표면적으로 보면 남부를 것 없었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겸손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분과 율법과 종교적인 열정으로 한 것이라고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회 가다가 스데반의 숫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을 것이고 쥐구멍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실패자처럼 칩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보낸 후 비로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셀루케이아 지방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셀루케이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던 키 작고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 그리고 안짱 다리의 소유자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며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의 최상급의 표현이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입니다.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과 세상을 섬기고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번을 오셔도 그에게 대림절은 성경 속의 이야기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대림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주님과 교제하는 미로의 절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 섭섭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달려갔던 길이 미로와도 같아서 오히려 인생을 탕진하며 보냈던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바르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나를 신뢰하다가 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신뢰하던 것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생의 축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셀루케이아 도시처럼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것 들로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지라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대림절의 절기가 이 땅에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